오늘 밤, 당신의 스마트폰을 딱 켜고 배달 앱으로 야식을 주문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다들 많이 하시죠?
화면 위로 막 배달원의 위치가 실시간 GPS로 깜빡깜빡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최적의 동선을 쫙 계산해서 배달원한테 쉴틈 없이 다음 콜을 배당하잖아요.
네,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죠.
네, 극도로 효율적이고 정말 현대적인 풍경인데, 근데 만약에 이 숨막히는 알고리즘 통제의 정확한 설계도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160년 전에 영국 런던 대형 박물관 도서관 구석에서 기펜으로 글을 쓰던 어떤 한 남자에 의해서 이미 다 분석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160년 전이요?
네.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단한 명의 청취자, 바로 당신을 위한 맞춤형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테이블 위에는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이름이죠. 카를 마르크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카를 마르크스. 아마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붉은 깃발이나 막 냉전 시대의 그 험악한 이념 대립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저도 사실 좀 흠칫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는 그런 정치적 선동 문구가 절대 아닙니다. 제공된 카를 마르크스 종합보고서 원문하고 현대 학술 연구들을 저희가 쫙 교차 검증을 해보니까요. 그는 오히려 19세기 산업혁명의 심장부에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소스코드를 집요하게 해킹하려고 했던 분석가에 훨씬 낯갑습니다.
시스템 해커요?
네. 제 뒤로 19세기 런던의 그 매연 가득한 공장 굴뚝 풍경이 서서히 21세기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화려한 도시 야경으로 쫙 전환되는 시각적 묘사가 혹시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두 시공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마르크스를 단순히 무슨 사회주의의 일연자로 막 숭배하거나 아니면 악마화하는 그런 낡은 프레임을 완전히 깨부수는 겁니다.
완전히 걷어내야죠.
네, 대신에 자본주의를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아주 특수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파악한 그의 분석 방법론이 오늘날 플랫폼 노동이나 알고리즘 시대의 이면을 대체 어떻게 꿰뚫어 보는지 그걸 파헤칠 겁니다. 저는 이 방대한 철학적 경제학적 개념들을 당신이 매일매일 겪는 일상적인 비유로 아주 쉽게 분해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무거운 사상의 심연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도대체 어떤 삶의 궤적이 그를 이런 시스템의 해부학자로 만들었는지 인간적인 배경부터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흔히들 마르크스 하면 약간 찢어지게 가난한 노동자 계급 출신일 거라고 짐작들 하시잖아요.
그게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사실 그는 1818년에 프로이센의 트리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고, 집안 자체는 꽤 부유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오,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운수저쯤은 됐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아버지가 원래 랍비 가게의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신교로 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신념이 바뀌어서 괴중한 건가요?
아니요. 철저하게 구조적인 생존의 문제 때문이었죠.
생존이요?
네. 나폴레옹 패망 이후에 프로이센 당국이 유대인들이 공직이나 법조계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걸 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제한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변호사 일을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었구나.
바로 그겁니다. 그러이다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하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압박에 의해서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마르크스는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그 고결해 보이는 인간의 이념이나 신앙조차도 물질적인 생존 조건과 사회적 제약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무의식 중에 뼛속 깊이 체득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환경이 의식을 교정한다는 그 유명한 역사 유물론의 씨앗이 어릴 때부터 가족사를 통해 이미 심어져 있었던 거네요. 아, 여기서 팩트체크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 원문을 꼼꼼히 살펴봤잖아요. 마르크스가 예나 대학교에서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수학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는 본 대학교랑 베를린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예나 대학교에는 박사 학위 논문만 우편으로 제출해서 학위를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청년 마르크스의 원래 꿈은 강단에서는 아주 고상한 철학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로이센 정부가 급진적인 해결 좌파 지식인들을 막 대학에서 탄압하고 쫓아내니까 교수 임용의 길이 아예 막혀버린 거죠.
취업의 문이 닫힌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는 상아탑을 떠나서 언론계로 뛰어들게 됩니다. 라인신문의 편집장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그의 사상적 궤도를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아, 저도 그 대목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이걸 약간 이렇게 상상해봤어요. 도서관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국가는 절대적 이성의 실현이다 이런 추상적인 철학만 파고들던 모범생 대학원생이 하루아침에 경제부 수습기자로 발령을 받아서 진흙탕 같은 현실에 냅다 던져진 상황인 거잖아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완전히 던져진 거죠.
그 당시 유명했던 산림절도법 기사가 대표적이잖아요. 아니, 수백 년 동안 농민들이 그냥 숲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서 땔감으로 써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숲이 사유재산화가 되면서
네, 법이 바뀌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그 가난한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재산을 훔친 범죄자로 전락해서 감옥에 끌려가는 사건을 마르크스가 직접 취재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마르크스한테 그 고상한 철학적 이데아와 참혹한 물질적 현실이 쾅 하고 충돌하는 파열음을 들려준 겁니다.
헤겔의 철학배로라면 분명히 국가는 모든 계급의 이익을 공정하게 조율하는 아주 이성적인 존재여야 하거든요.
그렇죠. 교과서에선 그렇게 배웠겠죠.
근데 현실의 법과 국가는 오직 숲을 소유한 지주들의 그 재산권만을 너무나 폭력적으로 수호하고 있었던 거죠. 이 물질적 이해관계라는 잔혹한 벽 앞에서 마르크스는 철학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철학만으로는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원리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파리로 망명한 그는 자기 평생의 지적 동지인 프리드리 엥겔스를 만나게 됩니다. 부유한 방적 공장주의 아들이었던 엥겔스는 영국 맨체스터의 참혹한 산업 현장, 그러니까 기계에 막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아동 노동자들이나 극심한 빈부격차에 대한 어마어마한 실증 데이터를 마르크스한테 제공하죠.
현장 데이터를 꽂아준 거네요.
네. 이 만남을 기점으로 마르크스는 관념적인 철학의 세계를 완전히 떠나서 잉글랜드 정치경제학의 심장부로 돌진하게 됩니다.
와, 흥미진진한데요. 그런데 이 철학자에서 경제학자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학계에 아주 뜨거운 감자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소위 두 명의 마르크스 논쟁인데요. 언론인을 거쳐서 자본주의를 해부하기 시작한 그의 생각은 청년 시절부터 노년까지 계속 똑같았을까요? 아, 그게 참 재밌는 지점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루이 알투세르 같은 학자들은요. 1845년 무렵을 딱 기점으로 마르크스의 사상에 이른바 인식론적 단절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절이요? 또 끊어졌다는 건가요?
네. 1844년에 쓴 경제학 철학 수고 같은 초기 저작들을 보면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해야 하는데 자본주의가 그 본질을 파괴한다는 식의 소외 같은 다분히 감성적이고 인문주의적인 어휘들이 가득하거든요.
좀 따뜻한 단어들이네요.
그런데 1867년에 출간된 후기 대표작 자본론을 딱 펼쳐보면 그런 인간주의적인 언어는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대신 그 자리를 상품 물신성, 잉여 가치, 가치 형태 이런 아주 차갑고 구조적인 범주들이 꽉 채우죠. 철학이라는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고 엄밀한 과학으로 도약했다. 이게 단절론자들의 분석입니다.
단절이라 저는 초기 마르크스의 글을 읽으면 마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내 몸이 너무 아프고 슬퍼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절절하게 쓴 일기장 같아요.
일기장, 네.
그런데 후기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그 일기장을 덮고 병원에 가서 현미경으로 바이러스의 RNA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해놓은 의학 보고서 같거든요. 아프고 슬프다는 감정적인 호소가 사라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가 관찰하는 질병의 실체 자체가 바뀐 건 아니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이걸 음악 밴드에 비유하자면요.
밴드요?
네. 초기 마르크스는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인간 소외를 노래하던 낭만적인 인디 밴드였는데 후기에는 자본과 가치 형태라는 엄청 복잡한 신디사이저를 다루는 일렉트로닉 밴드로 완전히 장르를 바꾼 거잖아요. 근데 장르만 바꿨지 부르는 노래의 핵심 주제는 같은 거 아닌가요?
와, 지금 방금 하신 비유 진짜 탁월한데요? 현대학계의 유력한 해석도 정확히 바로 그 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다행이네요.
초기 일기장의 그 문제의식, 즉 인간이 자기가 만든 창조물의 역으로 지배당한다는 고민이 완전히 단절돼서 사라진 게 절대 아닙니다. 현미경을 쫙 들이대고 보니까 그 지배 형상의 실체가 상품과 자본이라는 아주 특수한 역사적 구조 속에서 작동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구조를 파악한 거군요.
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자본론의 핵심 개념인 상품 물신성입니다.
청취자님, 신발 가게에서 20만 원짜리 최신 유행 스니커즈를 본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신발이 원래부터 20만 원이라는 가치를 뿜어내는 아주 신비한 물건처럼 느낍니다.
저도 맨날 그렇게 느끼죠. 와, 영롱하다 하면서.
그렇죠. 하지만 마르크스가 보기에 그 신발 뒤에는 인도네시아 고무농장 노동자의 땀, 컨테이너선 선원들의 노동, 디자이너의 야근이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주 복잡한 사회적 관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땀 어린 노동관계는 전부 투명인간처럼 싹 지워지고 매대 위에서는 20만 원이라는 돈하고 신발이라는 물건이 마치 자기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는 것처럼 둔갑해 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교묘하게 위장시킵니다. 마르크스는 초기에 그 철학적인 소외 개념을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이처럼 훨씬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물신성이라는 경제학적 메커니즘으로 자기 사상을 진화, 즉 재구성해낸 것입니다.
프로의 재구성, 아 정말 훌륭합니다. 자, 그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사상이 진화하고 마르크스가 역사를 바라보는 거대한 관점도 정립이 되는데요. 청취자분들도 학창시절 사회시간에 역사 유물론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단골 출제 문제죠.
흔히들 마르크스주의, 아 그거 경제가 세상의 모든 걸 결정한다는 되게 단순 무식한 경제결정론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원전 텍스트도 세상을 그렇게 1차원적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른바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원전을 보면 사회의 경제적 구조, 즉 토대가 법, 정치, 예술, 이데올로기 같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고 설명하긴 해요.
네,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원시 공산제에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를 거쳐서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로 나아간다는 이 5단계 발전설이 마치 무슨 철칙처럼 퍼져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기계 톱니바퀴처럼 굴러간다고 배우잖아요.
하지만 보고서 원문하고 여러 학술 연구들을 쫙 교차 검증해보면요. 마르크스 본인은 역사를 절대 그런 기계적인 톱니바퀴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토대와 상부구조를 요즘 유행하는 비디오 게임 시스템에 한번 비유하고 싶어요.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토대는 게임의 엔진, 중력법칙, 그리고 맵의 뼈대 같은 기본 세팅인 거고요.
네, 맵의 구조.
반면에 정치, 법률, 문화 같은 상부구조는 플레이어들이 그 맵 안에서 실제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행위의 영역인 거죠. 맵의 중력이 작용한다고 해서 플레이어의 최종 승패가 버튼 하나 딱 누른다고 자동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 그 게임 비유를 실제 역사적 사실에 한번 적용해서 설명해 볼게요. 마르크스가 말년에 러시아의 혁명가인 베라자 술리치한테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주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대목인가요?
러시아의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인 미르가 서유럽처럼 자본주의라는 그 끔찍한 게임 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치지 않고도 서유럽의 기술적 성과만 쏙 빼와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로 직행할 수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자본주의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고요?
네. 역사가 모두 동일한 5단계 선로를 따라서 달리는 자동열차가 아님을, 즉 비선형적 발전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열어둔 겁니다.
아, 맵의 구조나 클리어 방식이 다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군요.
게다가 마르크스의 명저로 꼽히는 역사 분석서가 있습니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이라는 책인데요. 이걸 보면 경제결정론은 완전히 논파돼버립니다.
어떻게 논파되죠?
19세기 프랑스에서 별 볼 일 없던 나폴레옹의 조카가 어떻게 쿠데타로 황제가 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한 건데 여기서 계급투쟁은 단순한 경제법칙에 따라서 승패가 나지 않아요. 정치인들의 멍청한 오판, 우발적인 사건들, 언론의 선동 같은 그런 상부구조의 요소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거든요.
우발성이 엄청나게 작용하네요.
네, 그래서 마르크스의 평생 지적 동반자였던 엥겔스조차도 나중에 편지에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경제가 역사 과정의 유일한 결정 요인이라고 누군가 내 말을 비틀어버린다면 그는 이 명제를 아무런 내용도 없는 공허한 문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고요.
야, 역사가 단순한 자판기가 아니라는 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 현미경의 렌즈를 최대치로 땡겨서 가장 중요한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룰을 코딩한 소스코드는 대체 무엇인가? 왜 누군가는 계속 부를 축적하고 누군가는 가난해지는가? 경제학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르크스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은 자본가의 이윤이 결국 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한 결과라는 건데요. 도대체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마르크스는 애덤 스미스 같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노동가치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인류 지성사에 남을 정말 결정적인 개념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바로 노동과 노동력의 엄격한 구분입니다.
노동하고 노동력이요? 솔직히 들었을 때는 그냥 말장난 같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돈을 주고 사는 건 노동자가 공장에서 만들어낸 노동의 결과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 에너지, 즉 노동력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상품을 사는 겁니다.
아, 능률을 사는 거군요?
네, 이 노동력의 가격, 즉 가치는 그 노동자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음 날 다시 출근할 수 있도록 체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의 총액으로 결정됩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이 지금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알바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에요. 청취자님이 하루 먹고 사는데 딱 필요한 돈이죠. 그럼 자본가는 정당하게 10만 원을 주고 당신의 노동력을 8시간 동안 빌린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당한 거래죠. 그런데 이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다른 일반 상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마법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마법이요?
네, 자기가 소비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점이죠. 자, 청취자님이 물류센터에서 엄청난 속도로 박스를 나릅니다. 불과 3시간 만에 회사에 10만 원어치의 이윤을 벌어다 줬어요.
3시간 만에요?
네, 이걸 필요노동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일당은 이미 3시간 만에 회사 입장에서 다 뽑아낸 거죠.
잠깐만요. 제 일당은 3시간 만에 다 채웠는데 저는 아직 5시간이나 더 일해야 퇴근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나머지 5시간 동안 청취자님이 흘리는 땀방울, 즉 잉여노동은 전부 회사 사장님의 주머니로 곧장 들어갑니다.
와, 세상에.
이것이 마르크스가 말한 잉여가치 창출의 수학적인 비밀입니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부도덕한 도둑놈이라고 막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룰에 따라 일당 10만 원을 주고 아주 정당하게 거래를 마쳤는데 그 거래의 구조 자체에 이미 피할 수 없는 착취의 톱니바퀴가 내장되어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죠.
와, 하루 8시간 중에 무려 5시간은 사실상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계산이 딱 나오니까 확 와닿네요. 아, 근데 여기서 팩트체크 하나 하고 가야겠습니다. 시중에 마르크스가 모든 부의 원천은 오직 노동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희 보고서를 보면요. 고타 강령 비판이라는 글에서 마르크스는 분명히 자연 역시 사용가치와 물질적 부의 원천이다 라고 썼거든요. 자연의 가치를 철저하게 인정했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마르크스가 무슨 노동만이 전부라고 외치는 맹목적인 노동주의자가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네, 하지만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당신 그리고 마르크스에게 아주 강하게 반론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류센터 박스로 노동가치론을 쉽게 이야기했지만 진짜 현실을 한번 볼까요? 당장 사막 한가운데에서 파는 생수 한 병이랑 한강공원에서 파는 생수 한 병은 가격이 천지차입니다.
그렇죠. 가격이 다르죠.
물을 퍼올리는 노동량은 똑같은데 가격이 왜 다르죠? 현대 주류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인 한계 효용으로 이 가격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냅니다. 노동가치론은 당장 내일 아침 테슬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강남 아파트값이 어떻게 될지 하나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못하죠, 네.
이런 단기적인 예측력도 없는 낡은 이론이 21세기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와, 아주 날카롭고 훌륭한 타격입니다. 실제로 현대경제학도 정확히 바로 그 지점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구시대 유물로 취급하려고 하죠.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마르크스는 애초에 커피 한 잔의 가격이나 내일 아침 주식시장의 등락을 맞추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요.
그럼 가격 예측도 안 되는 경제학 이론을 도대체 어디에 쓴다는 거죠?
주류 경제학이 시장이라는 무대 위에서 아주 화려하게 움직이는 가격표라는 현상에만 집착한다면 마르크스의 목적은 무대 뒤편의 거시적인 사회적 뼈대를 파헤치는 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개인들의 파편화된 사적 노동이 어떻게 시장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는가? 사회 전체가 누리는 거대한 총이윤의 궁극적 원천은 무엇인가?
아, 숲 전체를 보는 거군요.
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계급적 권력관계와 자본 축적의 거시적 운동 법칙을 해명하려는 것이었지 미시적인 단기 가격을 계산하려는 게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숲의 생태계가 어떻게 순환하면서 또 썩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형도이지 특정 나무의 키가 지금 몇 미터인지 재는 줄자가 아니란 뜻이죠.
가격표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를 보는 이론이라.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간파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대한 공장이나 막 쏟아지는 신기술들을 무조건 혐오하고 부수려 했던 러다이트 같은 인물이었나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읽어보면요. 초반부는 거의 자본주의에 대한 헌정, 찬양시처럼 들을 정도입니다.
엥? 자본가를 칭찬했다고요? 혁명가가요?
네, 그들은 부르주아지, 즉 자본가 계급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창조해냈다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봉건제의 미신을 막 부수고 전 지구적 시장을 하나로 묶어낸 기술 혁신에 깊은 경의를 포했죠.
그럼 대체 뭘 비판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비판의 화살은 기술이나 기계 그 자체를 향한 것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분노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기술과 생산력이 인류의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자유를 죽이는 거냐 오직 소수 자본의 이윤을 맹목적으로 불리는 데만 종속되어서 노동자를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시키는 그 기괴한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아, 기술을 쓰는 방식이 문제다.
맞아요. 흔히들 말하는 이윤율 저하 경향이라는 이론도 기계가 도입되면 막 다음 달에 자본주의가 폭망한다 이런 식의 사이비 종말론이 아니고요. 시스템 내부에서 기계와 노동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아주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한 거였죠.
쥐 렌즈를 딱 끼고 보면 이 플랫폼 노동의 이면이 대체 어떻게 보일까요?
와, 이 연결고리를 딱 이해하시면 정말 섬뜩한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마르크스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노동자의 생계비 가치를 생산하는 시간, 즉 아까 말한 필요노동을 확 줄여버리고 대신 잉여노동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려서 착취하는 방식을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불렀습니다.
상대적 잉여가치요?
네, 오늘날 플랫폼 기업의 앱 알고리즘을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배달원이 길을 막 찾고 다음 콜을 대기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숨 돌릴 틈, 즉 자본 입장에서는 비생산적인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앱과 AI는 노동자의 1분 1초 동선을 정말 완벽하게 통제하고 쥐어 짜내서 빈틈없이 이윤을 창출하는 시간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8시간 중에 3시간만 필요노동이고 5시간이 공짜인 잉여노동이었다면 이제는 알고리즘과 AI 기술 덕분에 필요노동을 단 1시간으로 단축해버리고 무려 7시간 분량의 엄청난 잉여가치를 플랫폼 기업이 싹쓸이해 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의 혁신이 인간의 노동 강도를 극한으로 막 끌어올리고 노동과 자본의 위계를 더욱 강화하는 통제수단으로 쓰인다는 사실. 19세기에 영국의 그 시끄러운 면방직 기계를 보면서 써내려간 자본론의 분석 메커니즘이 21세기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노동 통제 구조를 설명하는데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유입니다.
와, 대형 박물관 도서관 구석에 앉아있던 마르크스의 유령이 지금 제 스마트폰 앱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네요. 하지만 저희가 객관적인 심층 탐구를 지향하는 만큼 이 질문도 꼭 던져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이 노동 가치론, 현미경이 지금 21세기의 모든 경제 현상, 예컨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의 가격 폭등이나 우리가 무료로 누르는 페이스북의 좋아요, 데이터가 창출하는 가치까지 완벽하게 계산해낼 수 있으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데 거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르크스의 고전적 이론은 근대적인 상품 생산 체제를 모델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실물 경제와 완전히 분리돼서 막 허공을 떠도는 복잡한 금융자산의 가격 거품이나 플랫폼 독점 기업이 수집하는 무형의 데이터 경제 가치, 사슬을 이 옛날 공식만으로 직접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군요.
네. 현대의 마르크스주의 학자들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막 억지로 확장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부가 모델을 도입하려고 쩔쩔매고 있는 실정이죠. 이 부분은 텍스트의 한계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19세기의 이 날카롭고도 복잡한 사회과학적 텍스트가 어떻게 현대 플랫폼 분석에 쓰이는지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어쩌다가 이 정교한 학술이론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소련이나 중국 같은 끔찍하고 거대한 중앙집권적 억압국가를 건설하는 전체주의 설계도로 쓰이게 된 걸까요?
그 역사적 간극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 텍스트를 읽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첫째로, 아주 흥미롭게도 마르크스는 미래사회의 식당 메뉴판을 짜는 일, 즉 미래 유토피아의 세부적인 청사진을 남기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현실의 구체적인 모순을 분석할 뿐이었죠.
잠깐만요. 설계도가 아예 없었다고요? 그럼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은 대체 뭡니까? 스탈린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절대 권력자를 미리 예언한 거 아닌가요?
아, 그게 단어의 오해인데요. 19세기 당시에 독재라는 단어의 용법은 오늘날 20세기의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한 개인의 전제폭정을 뜻하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계급 권력의 성격을 뜻하는 거였죠.
계급 권력의 성격이요?
네, 예컨대 자본주의 사회는 부르주아 계급이 법과 제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부르주아 독재인 셈입니다. 마르크스가 생각한 이상적인 노동자 권력의 롤모델은 1871년에 파리 코민이었거든요.
파리 코민이요?
네, 이는 모든 공직자를 보통 선거로 뽑고 언제든 즉시 해임할 수 있는 오히려 현대보다 극단적일 정도로 민주적인 아래로부터의 자치 모델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19세기의 철학적 개념하고 20세기의 현실 정치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군요. 영국의 산업자본주의를 비판하던 철학자의 텍스트가 어쩌다가 자본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한 농업국가 러시아에서 레닌의 극소수 엘리트 전위당이나 스탈린의 막 무자비한 강제 농업 집단화, 그 숨막히는 당국가 체례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둔갑해버린 건지 참 그 촌극이 기묘하네요.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께, 아, 청취자님께 고지할 내용이 있죠.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는 여기서 소련의 역사적 공과를 평가하거나 현대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논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좌파나 우파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제공된 소스에 기반해서 마르크스의 원전 텍스트와 후대 정치 세력이 만들어낸 체제 사이에는 명확하고 거대한 간극이 있다는 사실만을 대권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후대의 정치가들, 예컨대 레닌이나 스탈린, 마오쩌둥 같은 인물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 척박하고 후진적인 국가에서 억지로 정권을 유지하고 서구 자본주의와 경쟁하려다 보니까 원전 텍스트를 이리저리 막 자의적으로 기워붙이고 입맛에 맞게 추가하고 변형해버린 결과물인 거죠. 그들의 국가체제와 마르크스의 원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심층 분석의 이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데올로기라는 두꺼운 색안경을 벗고 카를 마르크스라는 사상가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파멸시키려 한 미치광이 예언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을 통제하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중력 법칙과 노동력 착취의 수학적 메커니즘을 최초로 현미경 밑에 올려놓은 아주 냉철한 사회과학자였습니다.
네, 그가 남긴 안경을 통해서 겉으로는 아주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장 교환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끊임없이 잉여 가치를 뽑아내는 거대한 사회적 권력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오늘 논의의 가장 큰 수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님,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화려한 빌딩숲 혹은 당신의 주머니 속에서 수백 개의 푸시 알람을 울리면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플랫폼 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의 편리함으로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화면 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알고리즘을 통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대적 잉여 가치의 치열한 착취 구조를 한 번쯤은 떠올려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원전 소스를 함께 씹고 뜯고 맛본 청취자님의 머릿속을 아주 강렬하게 헤집어 넣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요. 하이에크 같은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이른바 경제 개선 문제를 들었습니다.
네, 유명한 논쟁이죠.
수백만 명을 다양한 욕망과 분산된 지식, 그 복잡한 기회비용을 시정의 가격 신호화 없이 중앙정부 관료의 머리통만으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다는 비판이었죠. 마르크스도 중앙계획의 가격 통제 방식을 구체적으로 남기지 않았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 수십 년 뒤 미래에 인간의 뇌를 아득히 뛰어넘는 초거대 인공지능과 완벽한 퀀텀 빅데이터 네트워크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와,
AI 통제 사회요?
네. 그래서 시장에 가격표나 화폐가 아예 없어도 실시간으로 지구상 모든 80억 인구의 욕구와 자원의 희소성을 AI가 완벽하게 0.001초 만에 딱 계산해내서 적재적소에 물건을 분매해주는 시대가 온다면 말입니다. 그 시대는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유토피아의 기술적인 완성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빅브러더 알고리즘이 시장과 자본가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디테일을 통제하고 분배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끔찍한 새로운 디지털 독재의 시작일까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질문이네요.
이 오싹하고도 매혹적인 질문의 답은 오늘 이 심층 분석의 출처들을 저희와 함께 끝까지 추적해 주신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심층 탐구 딥다이브였습니다.